우리가 쓰러질 곳 그곳이 고향이다. 우리가 쓰러질 곳 그곳이 고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세를 기억하는 일은 현세를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상기하는 것은 오늘의 삶을 다르게 살게, 의미 있게 살게끔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23장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8번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23장에서는 이 죽음을 강조하고 싶고, 이 죽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가 죽은 나이가 향년 127세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 오늘 본문을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창세기 25장에 가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유독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사실 성경 전체에서 이 여인이 죽은 나이를 기록하는 것은 창세기 23장이 유일합니다. 계속해서 이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저자의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창세기 23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대체 이 죽음을 강조하면서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 창세기 23장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죽음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을 장지를 찾기 위해서 해쪽 속의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혹시 이곳에 내 아내를 장사할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거류하는 자입니다. 당시에 이 나그네라는 지위, 사회적인 계층은 하대를 받는, 천대를 받는, 당시에 굉장히 낮은 사회적 계층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 그리고 거류하는 사람임을 자처하며 해족속에게 땅을 사기 위해서 이야기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해족 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저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구원의 모델로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원리로 신약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방식,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자취들이 사실은 성도들이 살아갈 자취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나그네 그리고 거류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처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 또한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평생을, 아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내가 이곳에서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끝까지 가져갈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 그리고 거류민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임을 자처하며 사는 일이 절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불성실하게 그냥 그저 그럭저럭 대충 살아가게끔 만들지 않습니다. 성도가 자신을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자처하고 살지만 세상은 성도를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성도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여기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소유해야 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살기 위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기 위해 사력을 다하며 삽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할 때 불안해하며 아둥바둥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렇죠, 이 땅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에 그것이 떠날 때에 아무것 주머니에 넣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그 수의를 입은 것처럼 다 이 땅에 두고 가야 할 것임을 잘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 갖지 못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많은 재물, 그리고 안정됨, 평안함, 지위, 시간, 자존심, 이런 것들 가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절치부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성도가 아니라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사는 겁니다. 언젠가 그것들 다 두고 떠나야 될 것 기억하고, 언젠가 그거 다 남겨놓고 가야 할 사람들인 것을 상기하며 그것을 기꺼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되면 사실 아브라함도 이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 묻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갈대아 우르에 묻혔어야 정상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가서 그 헷족속이 땅, 그 막벨라 굴이 있었던 그 땅과 밭을 삽니다. 그 밭을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구약 성경에 땅을 샀던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한 밭을 사기 위해서 한 17세겔 정도를 지불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타작마당을 사기 위해서 한 50세겔 정도를 지불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밭과 막벨라굴을 사기 위해서 400세겔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합니다. 그렇게 많은 가치를 들여서 산 그 땅에 자기 아내를 묻으려고 합니다. 장사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25장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도 죽게 되면 이 막벨라 굴이 있는 내 아내가 묻힌 이곳에 묻어달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심지어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 또한 자신을 나중에 자신이 죽고 나거든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묻혔던 그 땅, 그 막벨라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막벨라굴이 있는 그 땅, 그 밭이 어떤 땅이길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곳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얘기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자신들을 거기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벨라굴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내 너희들에게 주마라고 언약하셨던,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땅,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막벨라 굴이 있었던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왔던 그곳, 그 갈대아 우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애 마지막을 맞게 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약속하신 땅을 바라며 살아왔던,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도 죽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한 평조차도 얻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이 하나도 자신의 손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생의 말미가 돼서야 400세겔이나 주고 그 땅에 아주 조금을 사게 되고 나서는 자신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내 아내를 여기에 묻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생을 마쳐야 하는 곳, 저희가 묻혀야 하는 곳, 성도들에게 고향은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고은이라는 시인이 쓴 고향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다. 자란 곳이 고향이 아니다. 산과 들, 달려오는 우리 역사가 고향이다. 그리하여 바람찬 날 우리가 쓰러질 곳, 그곳이 고향이다. 우리여 우리여 모두 다 그 고향으로 가자. 어머니가 기다린다. 어머니의 역사가 기다린다. 그 고향으로 가자. 시인이 말합니다. 태어난 곳, 자신이 자라온 곳, 그곳을 고향이라고 하지 않고 역사를 만들어 온 곳, 생을 바쳐온 곳, 그렇게 역사를 만들며 생을 바쳐오며 살다가 자신이 바람찬 날에 쓰러지게 될 그곳, 그곳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어머니와 같이 나를 기다려줄 그분, 그곳이, 그분이 있는 그곳이야말로 나의 고향이라고 이 시인이 이야기했던 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곳이 고향이다. 나에게도 이곳이 고향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도의 삶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그곳, 살다가 살다가 세찬 바람을 맞아서 쓰러지게 될 그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땅,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 내 삶에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살다가 살다가 결국에 세찬 바람 앞에서 쓰러지게 될 그곳, 거기서 나를 맞아주시리가 기다리고 있는 내 어머니와 같은 하늘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실 그곳, 거기가 나의 고향이겠구나. 그곳이 바로 성도의 고향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부요함과 출세와 인정과 평안함과 내 가족과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자존심과 나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지키기 위해서만 하둥바둥 되다가 그렇게 살다가 쓰러져서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여기 장사되는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땅, 사실 이 땅을 살면서는 한 평도 얻게 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뭐 하나 이루지, 뭐 하나 손에 쥐지 못하고 그거 갖지 못한 채, 그거 누리지 못한 채 살지 모르겠지만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고대하며 치달리며 살아왔던 그 인생이 마무리되게 될 그 땅, 그 자리가 바로 성도의 고향이구나 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본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새해 첫날이었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12월에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막 겹쳐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일들을 해야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게을렀고 그래서 막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을 막 급하게 마무리한다고 그리고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했던 탓에 12월 한 달 집에 이렇게 잘 들어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잘 보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두 딸은 아빠가 언제 들어오냐고 늘 물었고 저의 아내도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오던 차였습니다. 그날 휴일이기도 했고 월요일이라 쉬는 날이기도 하고 그날은 내가 반드시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루 종일 종일토록 저녁 늦게까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 돼서 이제 뒤에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뒤에는 카시트에 두 딸이 앉아 있었고 제 옆에 제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종일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나니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이들도 오늘 종일토록 되게 너무 좋아했던 것 같고 아내도 남편과 함께했던 하루가 제가 보기에는 속은 안 그랬지 모르겠지만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차를 몰고 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참 물론 제가 게을렀던 탓도 있지만 아, 참 이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한다고 이제 참 살아왔던 시간들이 만약에 성경의 말씀이 진짜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면 참 나처럼 허망한 인생이 없겠다. 참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없겠다는 생각이 문득 이게 불현듯 올라왔습니다. 저 참 믿음이 없는 목사구나라고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저희가 믿는 게 진리가 아니라면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내 근데 내가 참 12월 한 달 집에 아내랑 시간도 잘 보내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땀 흘리며 살아왔던 생이 만약에 하나님 안 계시면 정말 허망하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슬쩍 꺼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남편 근데 살아왔던 생을 한번 기억해 봐요. 한번 돌아보라고. 어떻게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고.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결국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다시 오시지 않을 수 없다고 이 모든 성경의 진리들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었던 삶의 여정이 아니었냐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부인할 거냐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목사인 남편보다 훨씬 신실한 훨씬 신앙심이 깊은 아내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생각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께서 내 삶에 약속하셨던 바 언약하셨던 바가 사실 제 손에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아도 그렇게 살다가 새찬바람 앞에서 쓰러진 인생이라 해도 땀 흘리며 눈물 쏟아가며 살았던 생이 후회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사실 제가 쓰러져야 할 고향이고 고향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신 곳이죠. 주 안에 한몸된 3일의 지체 여러분 연초입니다. 이제 2018년이 이제 한 5일 정도, 오늘이 5일째인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오늘 새벽 일부 시간 내내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에 끝을 이야기를 해서 어울리지 않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시작할 때 끝을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끝을 기억하는 일이 오늘 저희의 시작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처음부터 어긋나지 않은 마땅히 성도로서 걸어가야 될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삶이 여기서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희에게 약속하신 바를 다 경험하고 그것을 다 성취하고 그것을 다 이뤄내지 못한 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사는 삶입니다. 있다가 떠날 겁니다, 언젠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기꺼이 그것들, 내가 가진 시간, 자원,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며 살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기독교인들을 기다립니다. 경쟁에서 이겨서 그 사람들보다 우위에 가서 승자의 자리에 간 사람들을 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를 잘 믿는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와 거류민임을 자임하며 자처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 결국에 내가 살다가 살다가 땀 흘리며 주를 위해 살며 살기 위해 눈물 쏟아가며 살다가 생의 말미에 돼서야 겨우 조금 그 약속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아니 그것조차도 누리지 못할 생일을 할지라도 생의 마지막 날에 세찬 바람 앞에 쓰러지게 됐을 때 저희를 맞아주실 저희를 기다리고 계실 그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 말하게 될 겁니다. 주님, 여기가 저희의 고향이었습니다. 주님의 품이 제가 쓰러진 이곳이 제 생의 고향이었네요.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함께 드리게 되는 3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진행이 될 국내외 선교회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